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스바냐 말씀을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이 돼서 교회로 오는데 가을 바람이 느껴지고 아, 여름이 다 끝이 났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을 봐도 많이 길어지고 또 아우터를 이쁜 모습을 보면서 아, 여름이 끝이 났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 여름도 참 무더웠고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냉방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선풍기를 쐬거나 또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쐈는데 이 에어컨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실내에 머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실내와 실내외는 경계가 보이지 않는데 에어컨이 있는 그 무더운 여름에는 실내와 실내를 우리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뜨거운 공기가 우리를 덮어서 아 여기는 밖이구나. 그리고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여기는 너무 시원해서 여기는 아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명확한 경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단 이 에어컨 또 실내와 실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 방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경계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나 일이나. 그래서 관용적으로 선을 넘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경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경계를 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신다. 그래서 나의 일상과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다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이러한 생각에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서남북 모든 땅, 온 열방을 향해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강력했던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넘어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교만의 도시를 황폐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 4절에서 15절은 유다 주변에 위치한 이방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에는 이 구스라는 나라, 그리고 위에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기준으로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유다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은 화색을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이웃 나라들은 크고 작은 침략과 공격들을 이스라엘에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심판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일 이어지는 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3장에는 심판의 대상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보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란 단어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의 언어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을 불렀던 단어를 가지고 유다 민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주변의 나라들처럼 교만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나라는 블레셋과 구스를 제외한 세 나라입니다. 이들의 죄는 공통적으로 교만이었는데요. 우리 10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교만이라는 성품,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는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아수르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성과 도시가 백년 만년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그들의 확신에 하나님은 교만과 자기 만족의 상징인 이 도시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성을 무너뜨리고 황폐한 땅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국가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쪽의 블레셋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다섯 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드라는 도시를 제외한 네 개의 도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 가드가 이미 멸망했다라고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네 도시, 가사는 버림을 받고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낮에 쫓겨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하고 급격하고 빨라서 채 하루의 낮도 지나가기 전에 모든 심판이 끝이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그론이란 도시는 아예 뽑혀지게 됩니다. 5절에서 그렛 족속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그렛 족속은 크레타, 이 블레셋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1인칭의 언어로 내가 너희를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2절 6절입니다. 시작. 해변은 아멘. 6절 말씀을 갑자기 저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게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변이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자의 운막과 양떼들이 그 풀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이 해변은 블레셋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그 위에 세워졌던 모든 건물과 문명과 문화와 그들이 자랑했던 성들이 모두 사라지고 남은 황폐화된 여파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 위에 대충 쌓아올린 거친 돌담으로 양의 우리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급히 만들어진 움막은 도시가 멸망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 폭력적이며 교만했던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아멘.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황폐해진 이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서 구스라는 나라는 한 절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칼에 죽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뭐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3절과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가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한 것이 벗겨졌음이라. 아멘. 니네에는 그들 문화 안에서 문명 안에서 자랑했던 인공 용수로가 있었습니다. 물이 풍족했던 그 물들을 끌어와서 도시 안에 그 물들이 풍족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용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버티지 못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쁜 성이라고 노래 부르며 자랑했던 그곳에는 동물들,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도 공포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 낳은 도시와 성벽, 문화와 기술이 절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견디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황폐화되고 들짐승들의 터가 될 뿐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쌓아올린 세상의 성공에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것들에 편승하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 여기서부터는 내 노력과 명예와 재생과 인맥과 지식으로 해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기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교만 위에 세워진 이 화려함과 견고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래성과 같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일상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과 정치와 경제 그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을 향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삼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방 땅들도 다 멸절시키고 유다 땅도 멸절시키는 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희미하지만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십니다. 남은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모두 멸절하진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진멸하시지만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앞서 이 교만이라는 큰 주제에 반대되는 겸손이라는 주제를 이 선지자 스바냐는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겸손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품 중에 온유한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말하는 겸손은 세상 속에서 이 사방의 국가들이 공격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과 궁핍을 겪으면서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피난처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외치는 아수르 도시의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자랑과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을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이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굉장히 모호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속이라 부르기에는 굉장히 불확실하며 불안정합니다. 유다의 죄가 크고 또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기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구절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혹시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겸손과 공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 사람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스바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혹시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불확실한 약속 가운데 희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시대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렵게 만들고 황폐한 땅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교만을 쓸어낸 자리에 심판의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스바냐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열방은 자신의 도시들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하는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는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11절에서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온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선교적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며 바라시는 목적은 교만과 죄로 가득 찬 도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겸손을 배우고 세상의 황폐함 속에서도 참된 소망과 생명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3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비전 위에 세상 속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의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과 예배의 공동체로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담대히 소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3일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